한국경제사 한국의 1인당 GDP 2만 8천 달러. 한때 세계 최빈국 수준에 있었지만 오늘날 한국 경제는 세계 10대 경제 강국의 반열에 올라 1인당 소득이 북한의 약 19배 이상 높은데요. 한국은 어떻게 잘 살게 되었고 그 원동력은 무엇이었는지 한국 경제사 시간에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전기전자 산업과 운송장비 산업의 약진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외환위기 후 남한의 전자공업은 반도체와 휴대폰, 평판 TV 등에서 비약적 발전을 이룹니다. 그 대표적인 기업이 삼성전자인데요. 삼성전자는 2000년 매출 34조 원, 순이익 6조 원을 기록했고요. 2012년에는 매출 209조 원, 영업이익 29조 원의 경이적인 실적을 올리게 됩니다. 1,800여 개로 구성된 국내 주식시장 상장사 매출액의 18%, 영업이익의 50%, 전체 시가총액의 20%를 차지하는데요. 매출의 90%가 수출인데 2012년 수출액 1,600억 달러는 웬만한 국가의 수출액보다 큰 금액이었습니다. 참고로 인구 8천만인 터키의 수출액이 1,330억 달러입니다. 삼성의 국내 사업장 수출액은 남한 전체의 수출액의 17%를 차지하는데요. 이는 약 100조 원의 가치와 함께 삼성전자는 IT 업계를 넘어서 세계 최대 기업으로 발돋움을 하고 있는 것이죠. 1990년대 남한의 D램 반도체 회사들이 선제적 공격적 투자에 힘입어 세계 1위를 차지하게 됩니다. 하지만 D램은 반도체 시장의 극심한 경기 변동, 부침 때문에 고수익과 적자를 반복하면서 지속적인 성장도 보장받기 어려워지는데요. 특히 1990년대 말 외환위기 발발로 D램 반도체의 공급 과잉이 가세하면서 반도체 업계에 일대 위기가 찾아옵니다. 우선 채무가 컸던 2, 3위 업체였던 현대전자와 LG반도체는 정부의 빅딜 정책에 따라서 1999년 10월 합병을 선택합니다. 하지만 2001년 D램 가격이 폭락하면서 통합법인 하이닉스는 부도 위기에 몰리자 금융기관 주도로 기업 개선 작업이 진행되면서 2003년 흑자로 전환하게 됩니다. 2001년에서 2003년 3년간 하이닉스의 투자 금액은 동일 업계 선두인 삼성전자의 10분의 1에 불과했지만 세계 반도체 업계 성장률 1위를 기록하게 됩니다. 반도체 1위 업체인 삼성은 우선 메모리 제품의 다각화 전략을 택해서 플래시 메모리 사업을 확대합니다. 플래시 메모리는 충격에 강하고 전원이 끊겨도 저장된 정보가 유지되는 저장 장치인데요. 인텔의 노어형과 도시바의 낸드형 두 가지 종류가 있고요. 디지털 카메라나 MP3 플레이어, 휴대폰 등 모바일 기기에 쓰이게 됩니다. 삼성은 용량이 큰 낸드형을 선택해 연구에 들어갑니다. 극미세회로 나노 가공 기술로 매년 집적도 두 배씩 높은 제품을 내놓으면서 2003년 세계 시장을 제패함과 동시에 취약했던 비메모리 사업도 확대합니다. PC가 퇴보하고 스마트폰, 키보드 없이 손가락이나 전자펜을 이용해 프로그램을 실행할 수 있는 인터넷 기기인 태블릿 PC 등의 모바일 기기가 널리 사용되는 모바일 시대가 열리면서 삼성처럼 반도체와 모바일 기기 제조를 수직 계열화한 업체가 유리해지자 삼성은 모바일 기기용 시스템 반도체인 비메모리 사업을 확대하여 모바일 CPU와 카메라 이미지 센서 반도체 그리고 낸드 플래시를 운영하는 소프트웨어인 퓨전 반도체 등에서 두각을 나타냅니다. 삼성전자 외에도 각종 반도체 설계와 반도체 위탁 생산 기업의 생산이 확대된 결과 2012년에 처음으로 반도체 수출 중 비메모리가 메모리를 능가하기에 이릅니다. 당시 휴대폰 시장은 2000년대 세계 휴대폰 시장에서 노키아가 점유율 35%대로 부동의 1위 자리를 고수하고 있었는데요. 삼성과 LG는 반도체 기술로 2위 업체였던 모토로라 및 4위였던 소니 에릭슨을 꺾고 점유율을 높입니다. 남한의 이동통신업계는 1990년에 국가 차원의 이동통신 기술 개발 사업의 성과로 CDMA 기술의 세계 최초 상용화를 이루면서 2000년대 초 삼성과 LG는 CDMA 세계 시장을 지배합니다. 하지만 그보다 먼저 개발된 GSM 방식의 이동통신 기술이 유럽을 중심으로 70% 이상 훨씬 더 널리 쓰이고 있었기 때문에 GSM 방식의 휴대폰 개발도 병행합니다. 삼성은 3위 업체였지만 다기능, 고사양과 세련된 디자인의 프리미엄급 제품으로 세계 시장에서 고급 제품 생산업체의 명성을 구축합니다. 하지만 북미와 유럽의 프리미엄급 시장만으로는 지속적인 성장이 불가능했기에 급속히 성장하는 브릭스와 같은 신흥시장도 진출해야 했습니다. 2000년대 중반 삼성은 신흥시장을 겨냥해 중저가 폰의 생산을 대폭 늘리기로 합니다. 신흥시장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가격 경쟁력이었기 때문인데요. 비용 절감을 위해 생산과 유통 방식을 바꾸고 한 명이 여러 공정을 수행하는 셀 생산 방식을 택하고 물류에서도 공급망 관리를 대폭 강화하면서 각국에서 도소매의 유통망을 확충합니다. 또한 국내 구미 공장에서는 고가 핸드폰만 생산하고 그 이하의 중저가 폰은 해외 생산으로 돌리는데요. 삼성은 2005년 당시 해외 공장 생산 비중이 30% 정도였는데요. 2007년 70%를 넘기게 됩니다. 수출 휴대폰의 평균 단가는 2005년 $179에서 2007년 $158, 2009년 $112로 떨어져 삼성이 중저가 폰의 수출을 대폭 늘렸음을 보여줍니다. 이로써 세계 2위 휴대폰 제조업체의 입지를 굳건히 한 삼성은 1위 업체인 노키아와의 최후 일전을 벼르고 있었는데요. 2000년대 후반 애플이 갑자기 아이폰을 내놓으면서 휴대폰 시장에 지각 변동이 일어나면서 노키아를 비롯해 삼성, LG전자가 아이폰 태풍에 쓸려나가는 듯합니다. 아이폰의 등장으로 삼성과 LG의 수익은 격감합니다. 삼성 무선 사업부 매출은 2007년 18조 원에서 2008년 24조 원으로 대폭 증가했지만 수익은 대폭 감소했고 LG전자 역시 무선 사업 매출은 2009년 18조 원에서 2010년 13조 원으로 격감했고 이익은 1조 3천억 원 흑자에서 7천억 원 적자로 떨어지면서 남한의 휴대폰 제조업은 일대 위기에 휩싸입니다. 이에 삼성전자는 독자 운영체제를 포기하고 구글의 안드로이드 운영체제를 선택한 갤럭시 시리즈를 내놓으면서 2012년 갤럭시 S와 갤럭시 노트로 데이트를 치면서 스마트폰 2억 1천만 대를 팔아서 세계 1위 점유율 30%를 차지하고요. 삼성은 휴대폰 사업으로 2012년 109조 원의 매출에 19조 원 회사 전체 영업이익의 3분의 1을 차지하는 영업이익을 기록합니다. 외환 위기 후 남한의 자동차 업계 또한 일대 위기에 빠지게 됩니다. 내수가 급감한 가운데 채무 압박에 짓눌렸기 때문인데요. 업계 선두인 현대자동차를 제외한 기아차, 대우차, 삼성차, 쌍용차 등 모든 업체가 부도 상태에 들어가면서 이후 기아차는 현대에, 대우차는 미국 GM에, 삼성차는 프랑스의 르노에, 쌍용차는 중국 상하이차에 각각 인수되면서 대대적인 인력 감축이 진행됩니다. 1998년 현대차에서만 사실상 만 명가량이 정리해고, 희망퇴직, 무급휴직 등 이런 형태로 회사를 떠나게 되는데요. 이처럼 흔들리던 남한의 자동차 업계는 이후 힘찬 성장을 재개합니다. 그 계기는 해외 시장에서 오게 되는데요. 외환위기 이후 내수가 급락했지만 수출이 급증하면서 승용차 해외 수출은 2008년 세계 금융위기로 일시 타격을 받은 것 말고는 2012년까지 양호한 증가세를 보이게 됩니다. 이는 원화 평가 절하로 강해진 가격 경쟁력, 꾸준한 품질 개선과 브랜드 이미지 향상, 대담한 마케팅 전략 덕분이었습니다. 본래 남한의 자동차 업계의 국제 경쟁력은 저렴한 원가에 있었고 그래서 업계의 가장 밑바닥에서 살아간다는 의미에서 바텀 피더라고 불렸는데요. 외환위기 후 원화의 저평가 상태가 이어지면서 이 원가 경쟁력이 한층 더 강해진 겁니다. 아울러 품질 개선에 꾸준히 노력한 결과 각종 소비자 보고서에서 만족도와 인지도가 대폭 개선되는데요. 현대차가 주력으로 내놓은 중형 승용차 EF 소나타와 SUV 산타페, 준대형 승용차 그랜저 XG는 동급 최고 수준의 품질을 갖췄으면서도 가격은 10에서 15%가량 저렴했기에 종래 3, 4만달러짜리 차를 선뜻 사던 미국 중산층은 소득 정체 때문에 2만달러대로 욕구를 낮추던 시기에 딱 들어맞은 차가 현대차였던 겁니다. 특히 2000년에 현대는 미국에서 10만 마일 10년 무상보증제를 실시해서 소비자로부터 큰 호응을 받았는데요. 최초 구매자에 한해 10만 마일이나 10년 이내 기간 중 엔진과 트랜스미션의 고장을 무상 수리해준다는 거였습니다. 이러한 전략은 훗날 막대한 수리 비용을 가져올 수도 있는 위험한 전략이었는데요. 하지만 이에 대해 미국 소비자들은 얼마나 내세울 게 없으면이라고 보는 대신에 와 얼마나 품질에 자신이 있으면이라는 생각으로 현대차를 믿을 수 있는 차로 여기기 시작합니다. 현대차는 2005년 미국 엘라바마 공장을 완공해 생산을 시작했고요. 기아차도 2010년 조지아 공장을 완공하면서 종전의 완성차 수출에서 나아가 부품 수출 및 현지 조립 생산을 병행하게 됩니다. 현대 기아차 양사의 미국 판매량은 1998년 점유율 1.1%인 17만 대로 시작을 해서 1999년 30만 대, 2000년대 40만 대, 2001년 57만 대로 매년 두 자릿수의 성장을 보이고요. 세계 금융위기와 도요타 리콜 사태, 동일본 대지진을 겪은 2011년 5월에는 미국 시장 점유율 10%를 넘어서 사상 처음으로 일본 업체들을 제치기도 했습니다. 미국 자동차 시장은 브랜드 인지도, 선호도가 이미 확립되어서 점유율을 높이기가 참 쉽지 않은데요. 현대차는 이 어려운 일을 해냈던 겁니다. 남한의 자동차 산업은 2011년 세계 시장의 5.8%를 점유하면서 중국과 미국, 일본, 독일에 이어서 5위를 차지하면서 2012년대 460만 대를 생산하면서 140만 대를 내수 판매하고 320만 대를 수출하게 됩니다. 조선공업 부문도 살펴보면요. 남한의 조선공업이 40년 넘게 세계 1위를 지켜온 일본 조선공업을 누르고 확실한 세계 1위를 올랐던 것이 1999년부터였습니다. 1999년 세계 선박 주문량의 41%, 2000년 45%를 차지하면서 일본을 완전히 제낀 건데요. 세계 경기 호황에 따른 해상 물동량의 증가가 신조선 발주를 낳았고 2008년 금융위기가 나기 전까지 세계 해운업은 최고 호황을 누렸습니다. 특히 중국이 세계의 공장으로 등장함에 따라서 중국으로 석유, 철광석 등 각종 원자재를 실어나르고 또 반대로 각종 공산품을 중국에서 세계 각지로 운송하면서 해운사들은 2003년부터 2006년까지 다투어 신조선을 발주합니다. 남한의 업체들은 가격 경쟁력과 기술력, 생산 효율, 영업과 관리 능력 등 거의 모든 면에서 일본보다 앞서거나 대등한 수준에 도달합니다. 우선 외환위기 시 환율 폭등으로 남한 업체들의 수주 경쟁력이 강화됩니다. 조선업은 본래 환율에 극히 민감한 업종으로 수입의 대부분이 달러고 비용의 3분의 2가량이 원화이기 때문에 환율이 오르면 이익이 커지게 됩니다. 현대중공업은 환율이 올라간 1999년에서 2000년대 6조 원대 매출에 6천억, 7천억의 영업이익을 올려서 10%가 넘는 영업이익률을 기록하는데요. 선주의 요구를 세심하게 반영하는 유연한 설계 능력도 수주 경쟁력의 중요한 요소였습니다. 일본 조선업계는 선종별 설계 표준화, 선종 단순화 등 합리화로 수익 극대화를 추구하는 반면 남한은 후발주자로서 고객을 하나라도 더 따오기 위해서 선주의 다양한 요구를 반영해 선박을 설계했기 때문에 이것이 장기간 누적되어 결과적으로는 탁월한 설계 능력을 갖게 된 것입니다. 또 남한의 조선소 현장 인력이 일본보다 10년 정도 젊다는 것도 유리한 조건이었습니다. 남한의 조선업계는 제한된 공간을 잘 활용해서 빨리 선박을 건조하는 능력도 개발합니다. 예전에는 도크에서 대부분의 블록 조립 공정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배가 도크 안에서 머무는 기간이 길었는데요. 남한은 도크 근처의 5개 조립장에서 블록을 두세 개씩 미리 결합한 후에 그것을 도크로 옮겨 용접하거나 한 개의 도크에서 유조선, 컨테이너선, 살물선 등 전혀 다른 배를 동시에 건조하는 등으로 도크의 회전율을 크게 높였습니다. 또한 현대중공업은 세계 최초로 도크가 아닌 육상에서 선박을 건조하는 공법도 개발하게 되면서 중국 조선업계가 저임금을 무기로 화물선 건조를 대폭 늘렸지만 남한의 조선업계는 LNG선, 석유시추선 등 고도의 기술을 요구하는 고가 선박의 건조를 싹쓸이하면서 격차를 유지하고 있습니다.